예, 이제 열왕기 들어가서 3권 시작을 했습니다. 3권 열왕기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어떤 왕들의 역사에 대해서 정리한 책인데, 뭐 왕정 시기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한 시기다라고 보아야 되는데, 그 정체성의 확립의 정신적인 기반이 바로 야훼 신앙이 됩니다. 그 야훼 신앙을 이용해서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했죠. 그러니까 시나이산의 계약에 대한 전통, 그 하느님에 대한 기억, 정의의 하느님에 대한 기억은 왕정 시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 뭐 탈출기 때부터 그 전부터 뭐 판관 시대까지 계속 그 신앙 이어오긴 했습니다만, 그 정의의 하느님을 통한 결속은 사실 왕정 시대를 통해서 탄탄해졌다고 보아야 되고, 하지만 동시에 왕정시대를 통해서 야훼 신앙이 많이 훼손되어졌다라고도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정시대를 통해서 야훼 신앙이 왕과 성전을 통해 하나로 모이긴 했습니다만, 왕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신앙이 훼손되기도 하는 그런 어떤 모순된 상황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의의 하느님이라는 순수성은 훼손이 되었죠. 그러니까 탈출기대 뭐 그 율법서 모세오경에도 그런 흔적들이 나옵니다만, 초반에 정의의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율법에서는 그러니까 그 유다인들과 히브리 백성과 이방인을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 하느님을 믿는 그런 야훼 신앙을 고백하면 자기들 안으로 이렇게 아주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나중에 이제 신명기 책 쪽으로 이제 편집이 더 많이 된 책으로 가면 갈수록 이방인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이제 거절하는, 배제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정의의 하느님이라는 순수성은 훼손이 되었지만 민족의 하느님이라는 세속성이 강화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세속성에는 배타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느님의 신앙이 아주 왕정시대를 통해서 공고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거는 이제 그 내면을 바라볼 때는 그 하나의 민족이라는 그 단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야훼 신앙을 사용했다라고 보는 게 좋죠. 그래서 그 신앙이 이제 유배를 통해서 유일신 하느님 신앙 안에서 선택받은 민족으로 확고한 모양새를 갖추게 되죠. 그 여정 가운데 긴 시간을 통과하는 열왕기를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죠. 이제 다윗왕의 죽음으로 열왕기가 시작됩니다. 1장 1절에서 4절 다윗과 수넴 처녀라고 나오는데, 늙어가지고 이제 몸까지 차가워진 다윗이 품에 안고 잘 처녀를 하나 구합니다. 그런 겁니다. 4절 그 젊은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다. 그가 임금을 모시고 섬기게 되었지만 임금은 그와 관계하지는 않았다. 다윗이 늙어가게 수넴 처녀를 구해 잠자리 시중을 들게 하지만 관계는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안 한 게 아니라 못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는 그래서 성불능을 암시하는 말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고대인들에게는 성불능은 나라를 통치할 능력이 없다는 증거로 이렇게 보여지던 시대였습니다. 다윗의 허약함이 그렇게 해서 왕위 쟁탈의 빌미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늙었네, 이제 죽기 직전이네 라는 생각들 다른 사람, 주위 사람들에게 가지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의 시작은 다윗의 왕위가 끝이 났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다윗이 자신의 후계자를 정해놓지 않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늙어갈 때까지도, 죽기 직전까지도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던, 세자를 만들어 놓지 않은 거죠. 아마도 이건 추측컨대 다윗 자신이 영원히 왕권을 유지할 것이라는 집착에 빠져 있었을 것이고, 그 집착이 왕위 쟁탈의 혼란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10절 결국 아들 중에 하나가 임금 행세합니다. 아도니아가 임금 행세를 하다. 5절 한편 하킷의 아들 아도니아는 내가 임금이 될 것이다 하면서 거만을 부렸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아도니아를 야단치지 않습니다. 뭐 야단칠 힘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이유는 어쨌든 그가 죽은 압살롬과 용모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그나마 좀 아낀 아들, 그 6절 아도니아 또한 용모가 뛰어나고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던 것이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기 하원 3장 2절에 3절 보면 다시 한번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다. 맏아들은 이즈레엘 여자 아이노함에게서 난 암논이고 죽었죠. 둘째는 카르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에게서 난 키랍이고 키랍은 기록이 없습니다. 셋째는 그수르 임금 탈미아의 딸 마아카의 아들 압살롬이다. 넷째는 하키스 아들 아도니아이고 해가지고 암논은 압살롬을 죽였고 압살롬은 모압에 의해서 죽었고 둘째 키랍은 그 위에 전혀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왕이 다툼에서 제외, 뭐 살았거나 죽었거나 어쨌든 제외된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고 나서는 아도니아죠. 아도니아이기 때문에 사실 아도니아가 왕위를 물려받는 것이 수순이긴 한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지가 먼저 나선 거죠. 그러자 치루의 아들 요압 장군과 에브야타르 대사제가 그를 지지합니다.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죠. 뭐 위에 아들들 다 죽고 이제 아도니아가 장손인 장남이니까 얘를 갖다가 당연히 왕으로 추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요압과 에브야타르는 생각하고 지지를 했는데 문제가 생기죠. 1장 12절에서 27절 나탄과 밧세바의 계책입니다. 아도니아의 소식을 들은 나탄, 예언자죠. 그 사무엘기에서 다윗을 꾸짖었던 밧세바를 취했을 때 다윗을 꾸짖었던 우리의 아내 밧세바 맞죠? 그 밧세바 의논에서 그 나탄이 그 밧세바 의논에서 그녀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계책을 꾸밉니다. 그래서 나탄은 밧세바에게 다윗에게 가서 이전에 솔로몬에게 왕좌를 주기로 맹세했었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나탄은 다윗이 늙어가지고 기억과 판단력이 흐려져서 충분히 이러한 거짓이 먹혀들 것이라고 본 거죠. 작전을 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에서 밧세바가 다윗의 궁전으로 들어오는데 나탄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된 거죠. 두 사람은 상당히 사이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쨌든 나탄이 그 다윗의 그 모렴치함을 야단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밧세바가 궁전으로 다시 하나의 후궁으로 들어오는데 나탄 연자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겠죠. 그 여인을 달래기도 하면서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인간적으로 가까워진 것이죠. 그래서 나탄이 예언자 나탄이 밧세바와 솔로몬의 뒤를 봐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왕을 꾸짖었던 권위 있었던 예언자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 예언자긴 하지만 어쨌든 예언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왕가와 가까이 있었을 거죠. 왕가에게 그 어쨌든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 사람이었던 책략가였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가까운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밧세바와 솔로몬이 바로 나탄 예언자와 가까웠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튼 밧세바가 먼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면 나탄이 이어 들어가서 그러한 맹세가 있었다라고 확인하려는 계략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나탄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나탄이 자신의 자리를 이용하고 있죠. 22절 밧세바가 아직 임금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나탄 예언자가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1장 28절에서 53절 솔로몬이 다윗의 명령으로 임금이 되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책략에 넘어가고 솔로몬을 임금으로 세우기로 하죠. 생각한 것보다 솔로몬이 임금이 되는 과정이 그렇게 깔끔하지 않습니다. 30절 내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그대에게 그대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임금이 되고 나 대신 왕좌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으니 오늘 그대로 하겠어. 다윗이 이제 맛이 간 거죠.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임금이 됩니다. 39절 차독사제가 기름 담은 뿔을 천막에서 가져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고 나서 나팔을 분 다음 모든 백성이 솔로몬 임금 만세 하고 외쳤다. 아도니아 진영은 이 사실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 뿔뿔이 흩어졌고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차독사제와 에브야타르 사제가 다른 길을 걷죠. 에브야타르 사제는 당연히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면 안 되겠냐면 순진한 생각으로 아도니아에게 붙었는데 자독과 나탄 예언자들은 훨씬 더 머리를 많이 써서 다윗 임금을 먼저 이렇게 치면서 솔로몬을 임금으로 세워버립니다. 2장 1절에서 12절 다윗이 죽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1절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알렸다. 일단 솔로몬을 축복하지만 그 축복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무조건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충실히 따랐을 때라는 조건을 붙이죠. 4절.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내 자손들이 제 길을 지켜서, 그죠?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실히 걸으면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좌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당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에는 시편 132편처럼 조건이 붙었죠. 다윗의 길을 제대로 걷지 아니하여 왕국을 분열로 이끈 솔로몬의 잘못을 염두에 두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신명기계 신학이 엿보이는 부분이죠. 예, 그러면서 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이 이제 메시아 사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원하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요원에서 다윗의 뒤끝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는 모든 일을 용서하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다윗은 어떤 누구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요압에 대한 요원입니다. 6절. 그러니 너는 지혜롭게 처신해서 백발이 성성한 그 자가 요압을 말합니다. 요압이 평안히 저승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여라 라고 합니다. 죽이라는 말이죠. 다 요압도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 그 요압을 죽이라고 유언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가 압살롬을 피해 달아날 때 다윗을 심하게 저주한 시므이에 대한 유언입니다. 시므이도 그때는 지나갈 때는 뭐 이것도 다 하느님의 뜻이자고 지나가는데 다윗은 끝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8절에서 9절. 또 바울임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는데 그는 내가 마하나임에 간날 나를 심하게 저주한 자다. 백발이 성성한 그 자가 피를 흘리며 저승으로 내려가게 해야 된다. 나한테 잘못했던 인간들 다 죽이라는 겁니다. 네가 왕이 되는 대신에 그 조건으로 내가 처리하지 못한 놈들을 네가 다 처리해라 라는 거죠.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죠. 2장 13절에서 25절 아도니아가 죽다 합니다. 왕위를 빼앗겠다고 여긴 아도니아는 결국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 자리는 계속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는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를 찾아가서 다윗 왕의 마지막 후궁이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청합니다. 바세바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솔로몬에 가서 아도니아의 청을 전하죠. 하지만 솔로몬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22절에서 24절 이에 솔로몬 임금이 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찌하여 어머니께서는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청하십니까? 차라리 그에게 나라를 주라고 청하시죠. 아도니아는 오늘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의 마지막 후궁을 청한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뭐 많은 책을 찾아봤습니다만 뭐 여기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한 것은 없고 이 솔로몬의 말을 들어볼 때 차라리 그에게 나라를 주라고 청하시지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임금의 후궁을 취하는 것은 아마도 임금의 자리를 취하는 것과 아마 같은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도니아의 행동을 보고 아, 이 아도니아는 반역을 저질렀다라고 솔로몬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행동을 반역으로 보고 아도니아를 죽여버립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그 솔로몬이 그 장자가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처단하고 죽이는 것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솔로몬이죠. 다음 시간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